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신앙생활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승용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광장 시간입니다. 목사님은 현재 캘리포니아 리치몬 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지역사회와 세계선교에 힘쓰며 2세교육, 제자훈련이란 비전을 둔 리치몬 침례교회 정승용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깊은 깨달음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신 채로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 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략을 말하시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의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돌아가신 주님께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건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인생들의 주권자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믿고 그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들은 부활생명, 예수의 생명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또 그 은혜로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분 가운데 혹시라도 그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마음속에 아직 영접하지 못한 분이 혹이라도 계시다면 꼭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셋째 주에 있는 침례 예식에 이번 기간에 정말 기도하고 또 여러 이유로 침례 받지 못하신 분들 꼭 침례 받으시면 좋겠고요. 또 새롭게 예수님 영접하시는 분들 저희 교회 45주년 기념 침례 예식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기도해 주시고 또 목장에서 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드린 찬양과 기도와 헌신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진리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우시고 말씀의 나팔수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는 4월부터 열왕기상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거룩한 영적 순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소위 역사서입니다. 사무엘서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무엇보다 그 뒤를 이은 다윗 왕조의 여러 역사를 다룬 내용이라고 한다면 열왕기 상하는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 통치부터 솔로몬 통치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이 두 왕조의 역사 그리고 각자 멸망하는 그때까지를 다루는 약 이스라엘 왕정사의 400년가량의 역사를 다룬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이름이 말하듯 왕들의 이야기지만 사실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취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모습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떤 경제적으로나 또는 군사적 또는 다른 어떤 요소에 의해서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여하히 순종하는가 그 순종 여부에 따라 그 나라의 형편이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왕들의 역사이지만 그 이면에 진짜 그 나라를 섭리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왕들의 이야기,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서를 쓰게 하셔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스라엘 역사의 구체적인 어떤 인포메이션을 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역사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고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왕들을 사용하시고 선지자를 사용하시고 또 그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구속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1장, 2장을 묵상했는데요. 묵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각자 자기의 역사를 쓰고 있거든요. 우리 각자 한 분 한 분, 뭐 저를 포함해서 언제 태어나서 우리가 자라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했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되어 가는가 개인의 역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 역사, 우리 인생 개인의 역사의 한 챕터를 또 새롭게 쓰는 것이죠. 개인에게도 역사가 있고 교회에도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45주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속의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그 가만히 보면 그 한 인생의 역사 속에 교회 역사 속에 또 세속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우리 세속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그 사람의 역사도 바꾸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 인생의 역사, 교회 역사 또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 쓰셨던 그러한 사람들처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리치몬드의 모든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역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펼쳐져 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개인 역사가 바뀌고 교회 역사가 바뀌고 또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세상의 역사가 바뀐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이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서를 묵상하는 이 과정 가운데 역사를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장 중에 우리 모두가 붙들린 바 되고 쓰임 바 되어서 우리 인생의 역사가 바뀌고 또 나를 통해서 주변의 역사가 바뀌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 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특징이 있다는 것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내가 그런 모습을 견제함으로 내 개인의 역사가 바뀌고 주변의 역사가 바뀌는 것을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반면 교사 삼는 내용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서는 그대로 본받아야 되는 그런 인물도 있는데, 다양한 인물들이 오늘 등장하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말씀에 그때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나서고 아버지 다윗이 죽지도 않은 이 상황 가운데 그 왕권을 찬탈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도를 한 겁니다. 두 번째 왕자의 난이죠. 첫 번째가 압살롬의 난이었고 두 번째가 아도니아의 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6절 말씀에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얼마나 일반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차기 왕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줍니다.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통치할 때 그때 아들 6을 놓습니다. 그때 이 압살롬의 동생인 아도니아는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이 되었을 때 다윗이 나이 먹어 늙었을 힘이 빠졌을 바로 요 시기에 첫째 아들도 이미 죽었고 둘째 아들은 어렸을 때 죽었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했다가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제 순서상으로 봐서 네 번째 아들인 이 아도니아가 동생 왕자들 가운데 가장 장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장자라는 것으로 왕권을 이어받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든 것이죠. 또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당시 지도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 가운데 용모가 준수했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겸비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아버지에게, 왕이죠 아버지는, 다윗 왕에게 신임을 얻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어찌해서 그리하였느냐, 아버지가 책망함으로 아버지 마음을 섭섭하게 할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아도니아의 나이를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을 통치하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합니다. 도합 40년을 통치하는데 헤브론에서 태어나고 지금 거의 죽음에 임박한 다윗의 나이이기 때문에 이 아도니아의 나이가 최소한 33살부터 40살 얼마 안 된 그 시점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때까지 아버지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는, 어찌 보면 완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성장하면서 부모를 섭섭하게 해보지 않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죠. 저만 들었네요. 저도 잘못 들었습니다. 부모님을 섭섭하게 하지 않은 아들이 자녀가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 스스로가 아 내가 이제 아버지의 뒤에서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스스로 높여서 이 단어를 제가 연구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스스로 높여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미트나샤라는 단어, 미트나샤. 이 미트나샤라는 단어는 나샤라고 하는 단어부터 나온, 나샤라는 동사로부터 나온 단어인데요. 이 나샤는 높이다, lift up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650번이나 등장하는 아주 많은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미트나샤라는 두 번밖에 안 나와요. 미트나샤. 스스로 높아졌다. 스스로 높였다라고 하는 건 딱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모든 준비를 다 끝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주 유명한 기도죠.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주께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히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놀라운 기도할 때 그때 나온 단어입니다. 주는 높으사. 사람이 높여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높은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 단어 미트마시라는 이 단어가 딱 두 번 쓰일 때 바로 여기서 쓰였어요. 아도니아에게 쓰였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스스로 높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까지 스스로 그런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얼마나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를 제거하시죠. 그런데 제거하시기 전에 기회를 주십니다. 이 나단 뒤에 나오는 우리 얘기 다 아시는 얘기인데요.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 또 왕 선포식까지 잔치까지 했다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그때까지 다윗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바세바를 통해서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이 깜짝 놀라서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하고 성대하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행사를 하죠. 그 행사를 한 소식이 아도니아와 아도니아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깜짝 놀라고 그와 함께했던 사람이 다 뿔뿔이 흩어졌죠. 아도니아도 성전으로 달려 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제단 뿔을 잡는 거?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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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 행동이에요. 그가 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그를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게 하신 거죠. 사실 역모를 꾸몄다. 왕권을 찬탈해서 스스로 왕으로 선포했다라는 것은 당장 죽여도 아무 하자가 없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용서해 줍니다. 그러면 자기의 교만을 회개하고 빨리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죠.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겸허하게 있어야 될 터인데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그 말씀에 보면 이 아도니아가 여전히 그 왕권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바세바에게 가서 왕 앞에 가서 다윗 왕의 마지막 첩이었던 아비삭, 수넴녀인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합니다. 바세바는 이것이 작은 일인 줄 알고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금방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선왕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내가 그 선왕의 권위를 이어받았다.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 왕의 마지막 첩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한 것은 내가 솔로몬 왕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 실은 내가 왕이다. 또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규합하는 이러한 두 번째 역모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빨리 알아차린 솔로몬이 그를 더 이상 용서하지 않고 처단을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전반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내내 우리 공동체에 하신 말씀이에요. 지난 한 주간 내내 월요일부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난 토요일까지 이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을 한 주간 내내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이 교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생각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반면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이 교만을 아주 엄하게 다루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교만이 여러 죄 중에 하나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아주 엄하게 다루시는 그 이유는 이 교만이 모든 죄악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죄악의 시작이 이 교만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고 또 아담을 시험에 넘어지게 합니다. 그때 뭐라고 유혹합니까?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지고 내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선을 그어놨어요. 선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인 인간이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선을 그어놨어요.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그어놨어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존재다. 인간의 자리를 정해놓은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인간은 유한하고 우리가 아는 것이 부분적이고 그런 사실들을 깨우쳐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또 선과 악의 기준은 사람들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그 선악과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이미 선을 잘 권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은 거죠. 선악과를 따먹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 선을 넘어간 거예요. 사실은 선을 넘어간 선 존재가 있어요.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영화롭게 아름답게 창조된 천사 중에 한 천사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리라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그를 따랐던 3분의 1의 천사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버립니다. 그들이 바로 사단 마귀 귀신의 귀신 존재들이죠. 교만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교만함으로 인해서 선을 넘어가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교만을 통해서 그 위에 인생들의 모든 죄악이 다 탄생됐거든.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있는 거, 우리 하나님 필요 없다. 인간들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게 세속의 역사가 아닙니까? 캠퍼스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버리고 사람들의 생각에서 하나님 몰아내버리고 우리 인간들이 세상의 주인이다. 우리 인간들이 합의해서 선과 악을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런 복을 받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이 교만의 아비 사단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유혹해서 결국 교만으로 넘어지게 많이 합니다. 성경에 처음에 겸손하게 시작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교만함으로 그 인생이 망가지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사울왕도 처음에 왕으로 뽑혔을 때 그 큰 거구의 사울이 짐짝 뒤에 숨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감히 제가 어떻게 이 작은 지파의 출신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느냐고 아주 겸손하게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권이 주어지고 전쟁에 승리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으니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어가 버렸죠. 교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고 말씀이고 뭐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금해놨던 것을 자기가 스스로 어기고 또 심지어는 제사장이 드리는 예배도 본인이 스스로 제사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고 버림받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만한 사람은 버려지는 카드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 이후에 우시아 왕도 그랬고 히스기야 왕도 다 처음에는 출발이 좋았던 왕들인데 나중에 교만하게 돼버림으로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됩니다. 여기 우리가 보는 아도니아 역시도 사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것이죠. 왕자로 태어났고 그리고 준수했고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터인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아버지 자리를 탐하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결국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인생의 역사가 바뀌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변의 역사가 바뀌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 믿음 생활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1호 죄악이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는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가장 회개를 많이 해야 할 회개의 1호 대상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모든 것에 기준이 되어 있어요. 자기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자기 생각, 자기의 주장을 절대화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거 끊임없이 걸러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 교만이 뽑히게 되는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시고 그 인생을 바꿔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고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받게 하는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사람을 만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교만을 뽑아내는 거예요. 교만을 뽑아내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왕으로서 차기 왕으로서의 모든 교육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열정도 넘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를 쓰지 않으셨어요. 그때 그를 썼다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굳기 때문에 그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쓰기 위해서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보내죠. 40년 동안 채웠다면 40년 동안 비워내는 철저히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을 뽑아내는 그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만한 마음이 다 사라졌을 때 그때 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는 사람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 우리 교회 역사가 바뀌고 주변 사람들의 역사가 바뀌기를 정말 원한다면 교만한 마음이 들 때 그것을 꼭 물리쳐야 됩니다. 잘 이겨내고 그리고 겸손하게 솔로몬도 나중에 교만해지고 잘못되는 그런 것을 겪음으로 결국 나라가 갈라지지만 처음에 솔로몬이 왕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라. 내가 행할 바를 잘 모르겠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는 어린아이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가장 왕성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 쓰시는가. 두 번째 7절 말씀 보시면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여기서 아도니아와 함께 등장하는 사람이 요압과 아비아달입니다. 요압과 아비아달. 요압은 수르야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수르야는 다윗의 누이입니다. 누이. 다윗의 누이의 장남이야 요압이. 그러니까 다윗으로 봐서는 조카죠. 조카. 그런데 요압이 굉장히 용맹했나 봅니다. 그를 군대 장관 삼아서 다윗의 통치 가운데 아주 많은 공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가 너무 거칠어요. 너무 과격해요. 그리고 자기의 이 정치적인 그러한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와 대적할 만한 사람들을 다윗의 뜻하고 상관없이 죽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다윗에게 굉장히 마음에 부담을 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윗이 병들어 이제 임종에 가까운 이 상황이 되니까 상황을 보니까 또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왕권을 이어받을 만한 유력한 주자가 나와서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하니까 다윗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쪽으로 찰싹 붙는 것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다윗에게 배반을 때린 거죠. 배반을 때린 겁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사장 아비아달은 사울이 노세서 제사장들을 다 학살할 때 다윗이 그를 살려줬어요. 다윗이 그를 살려줬고 그래서 이 아비아달은 다윗이 자기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또 다윗이 그를 대제사장 삼아서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에 사독과 이 아비아달이 같이 제사장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다윗을 등지고 다윗의 그 왕좌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 아들에게 찰싹 붙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이들은 이 뒤에 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 뒤를 이어서 왕이 솔로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말씀 보면 사무엘 12장인 것 같은데요. 12장 거기 보면 11장에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 범함으로 낳은 아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두 번째 아들을 얻죠. 그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들어서 다윗에게 가서 말하게 합니다. 뭘 말하게 하냐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라고 하면서 친히 하나님께서 이름 지어준 그 이름을 전달해 줍니다. 그 이름이 여디디야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런 말을 전하게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는 갓 태어난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한 것에는 차기 왕권이 이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밧세바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겠다라고 맹세했어요.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 아무리 지금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 모든 권력을 찬탈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어도 거기에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제사장 사덕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와 선지자 나단과 쭉 해서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그들은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다윗은 이미 병들었고 힘이 없고 그 장남이 장자권을 내세워서 스스로 왕이 되었고 사람들이 그를 많이 추종하고 있는데 그것을 반대했다가는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독과 나단은 거기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시죠. 역사를 바꿉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밧세바에게 가서 지금 역모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다윗 왕에게 빨리 알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왕권을 찬탈했다라는 이 말씀을 전하시라고. 그러면 나도 들어가서 당신 말에 함께 하겠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뜻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받들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나, 하나님은 자기의 어떤 실제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 자기의 유익보다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 좀 더 강조해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러한 사람 통해서 역사를 바로 잡아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항상 자기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가서 다윗 왕을 책망하도록 보냄을 받습니다. 아마 나단 선지자가 그 명령을 받고 그도 사람인지라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가서 잘못 말했다가는 내 목숨이 달아나는 이런 상황인데 내가 왕에 가서 왕의 치부를 드러낼 수 있나? 하나님이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나? 그럼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금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 그가 다윗 왕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의 말씀으로 하잖아요. 어느 마을에 양과 소떼가 많은 부자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암양 새끼가 얼마나 소중하든지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고 자기 자식처럼 같은 상에서 밥 먹고 키우는 그 암양 새끼가 있는 가난한 집이 있는데 부자에게 손님이 오니까 자기에게 그렇게 많은 소와 양은 손도 안 대고 저 가난한 자의 집에 있는 그 한 마리 있는 어린 양을 탈취해다가 그것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 다윗 왕이 대노하죠. 대노. 이런 죽일 놈을 봤나. 그렇게 대노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니까 이런 자는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할까요? It is you.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곡을 찔러 말해버립니다. 당신이 여호와 앞에서 큰 죄악을 범했으니까 당신이 당신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이런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만약에 왕이 이 얘기를 듣고 기분 나빠가지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죽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전달하라고 한 메시지는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감사하게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노라고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시편 51편에 있는 것처럼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의 눈물로 자기의 침상을 띄우는 처절한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끝까지 보호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기의 실제적인 유익, 바로 눈앞에 보이는 유익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면 유불리를 떠나서 거기에 헌신하는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제가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감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라면 가감하지 않고 제가 용기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종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이런 말씀 얼마든지 하고 싶어요. 저도 그 말씀하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교만을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유불리를 떠나서 목숨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바로 그 인생을 복되게 하고 그 인생의 역사를 바꿔나가고 교회 역사를 바꾸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고 또 이것을 실제로 살아내신 분, 이러한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였지만 자기를 비워내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복종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교만, 이것은 영적인 암덩어리 같아요. 어쩌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피가 내 심령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 교만이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배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심령 가운데 십자가의 피가 흐르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던 주님, 교만했던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교만의 죄를 없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피가 우리 심령 가운데 흐를 때 그때 그 암덩어리가 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내가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교만이 싹들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다시 겸손의 자리로, 선을 넘지 않는 겸손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주시고,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는 그러한 정말 별 볼륨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끌림받는 그러한 인생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역사가 바뀌고 우리 가족의 역사가 바뀌고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의 역사가 바뀌는 그러한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단에서 말씀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쓰시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역사가 바뀌고 우리 주변의 역사가 바뀌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겸손의 그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또 내 눈앞에 보이는 유불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리치몬드 침례교회 정승용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더 알고 싶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캘리포니아 리치몬드 침례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BBN 다시 듣기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BN 방송은 일체의 광고가 없으며 상업이 아닌 오로지 청취자분들의 후원으로만 운영이 됩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BBN 웹사이트의 선교 후원란을 방문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